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1장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사건,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반부인 18절, 19절 내용을 보았습니다. 18절, 19절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뭔가 찾으시는 게 있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무화과나무에게 그것이 없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무화과나무에게 심판을 선포하셔서 그 나무가 곧장 말라버리는 그런 사건이 전반부 내용입니다. 사실 앞에 나왔던 두 가지 사건도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행동하시고 후반부에는 그 주님을 향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사건이죠.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서 제자들과 무리가 어떻게 환영을 했는지가 나왔죠. 두 번째 성전 철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죠. 거기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분노하는 그런 반응을 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지금 이 세 번째 무화과나무 사건도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심판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반응하는 내용이 후반부인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이 2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은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고 또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성도분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렇게 궁금해하거나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냐면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안 받아들이고 싶은 겁니다.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나한테 불리하거든요. 또 내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안 받아들이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이걸 비틀고 뒤틀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그게 타당하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내용 자체는 매우 단순해서 우리가 그냥 솔직하게 양심껏 그냥 말씀을 받으면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신 내용은 좀 두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조곤조곤 천천히 생각하시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뒤에 나온 예수님 말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자들이 봤죠. 뭘 본 건가요? 무화과나무가 마른 걸 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지금부터 영원히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 것도 제자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보면 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구나. 주님이 심판 선포하시면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타당하겠죠.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아 이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주님께서 합당히 행동하셨습니다. 주님이 올바르십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여겼다고 되어 있냐면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하게 여겼다고 하는 건 둘 중에 한 가지 의미입니다.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는 하나는 굉장히 신기하게 여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을까 해서 굉장히 신기하게 여기는 그걸 이제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의미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일은 벌어질 일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생겨난 것일까?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예수님께서 여지껏 행하셨던 기적들을 생각해 보시면 뭐 병자도 고쳐주시고 방금 전에도 맹인도 고쳐주시고 저는 자도 고쳐주시고 앞부분에 가면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까짓 거 무화과나무 하나 비틀어진 거는 뭐 그건 큰 기적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굳이 그거를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있었을까?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기적이야. 엄청난데 이렇게 여길 필요가 있었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놓고 보거나 뒤에 나오는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놓고 보거나 여기서 이상하게 여겼다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이거는 일어날 일이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났네. 왜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상하게 여겼다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상히 여겼다고 번역을 했는데 앞에 보면 똑같은 어근이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똑같이 번역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그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을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상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한 일을 한다. 저 자식이 뭔데 여기서 이따위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하거든요. 그때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제자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갖고 있는 입장이나 태도는 생각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해 갖고 있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왜 저런 이상한 일을 하지? 왜 저런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만 놓고 보면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보이는 반응은 불신앙적인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을 가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타당합니다. 의롭습니다. 저도 주님처럼 하길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저런 일을 하는 거야? 왜 굳이 저런 문제를 만들어? 이러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인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심판 선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심판 선포가 그대로 성취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즉 예수님이 심판 선포하시는 건 타당하지 않은데 저 무화과 나무가 심판을 받는 건 그거는 올바른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주님이 이렇게 심판을 행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제자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의 선포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꾸 보려고 해요. 막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고 막 이렇게 그런 기적을 행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걸 믿음만 가지면 다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보길 원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지 방금 전에 벌어진 사건이 뭐죠? 심판받은 사건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무화과 나무가 보여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믿음을 가지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갖고 있지 못하면 주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믿음 열매를 찾으시잖아요. 무화과 나무에게.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죠. 주님이 찾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을 당한다고요?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면 그게 그대로 된다고 하시죠. 산은 왜 바다에 던져지는 걸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어서 산도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뭔가를 찾으세요. 무화과 나무에 뭔가를 찾았는데 없잖아요. 예수님 그거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게 뭔가를 찾으세요. 근데 그 산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아요. 주님께 뭔가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고 무화과나무는 심판받을만 하지만 산은 너무 커서 심판받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산도 심판받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선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꾸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걸 집어넣어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든 네가 바라는 게 무엇이든 네가 갖고 있는 욕심이 무엇이든 네 생각대로 다 된다는 믿음만 가지면 다 된다. 자꾸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 열매가 없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 내용인데 그 내용 말씀하시면서 산도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도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산도 아무리 멀쩡할 것처럼 보여도, 산도 그 자체로 풍성을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까지 꽃도 싹 다 들어서 그냥 바닷속에 집어던져버릴 것이고, 너희도 그와 같이 이 악한 세상이 심판받는다고 믿고 선포하면 그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주님께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 그러면, 아,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어, 무엇이든 간구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으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님을 두렵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 제자들이 이런 믿음이 없었을까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심판해 가시는 걸 보고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을까요? 또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이스라엘을 독립하게 해주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는, 그게 메시아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하니까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거든요. 십자가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도 사실은 간단합니다. 이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 메시아가 심판을 행하신다고? 더군다나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그게 메시아가 맞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심판을 하셨을 때에 그걸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한 번도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네가 갖고 있던 바람을 이루어주고, 네가 좀 더 잘 살게 해주고, 어쨌든 이 세상에서도 너에게 유익을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잖아요. 이것도 이상하게 여겼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하게 여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 다 허물어진다. 성전 다 허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있다가는 온 세상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만이 아니라 산도 바다도 땅도 하늘도 싹 다 없어지고 싹 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는 훨씬 더 이상하게 여기겠죠. 아마 예수님을 배척하고 저건 메시아가 아니고 저거 이상한 놈이야, 그리고선 다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게 마땅하지 않아? 내가 설령 죄가 있어도 그 허물은 좀 덮어주시고, 그건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든 더 잘 되게끔 인도해 주시는 게 맞지 않아? 우리는 이거를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님이 너를 대적하시고 너를 심판하신다.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말라 비틀어질 것이고, 이스라엘도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어도 하나님께서 싹 다 심판해버리시고 지옥 불구덩이에 집어던져버리실 것이다. 네가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살아가면, 네가 돈을 사랑하면, 네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아니라 다른 걸 기준 삼아서 이것저것 선택하고 좋아하면 너 반드시 심판받는다. 주님은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 여지껏 은혜 받고 살았는데, 근데 내가 원하는 거 주님이 좀 해주시면 안 되나?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더 많이 이야기하면 자꾸만 설교 내용이 험악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본문을 있는 그대로 받고 싶어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오랫동안 참으셨지만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랫동안 기회를 주셨지만 성전을 강도의 구려로 만들어 놓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훼파해버리시고 문 닫아버리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시지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성전을 청결하게 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리게 하시려고 하게끔 하려고 오셨나요? 아닙니다. 싹 다 쓸어버리려고 오신 겁니다. 다 뒤집어 엎으시려고.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일이고 준엄한 일이죠. 내가 성도니까, 내가 목사니까, 장로고 권사하고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설령 지금 악한 기준을 갖고 있고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있고 세상적인 그런 욕심을 품고 있어도 주님이 그런 허물은 조금 덮어주시고 다 잘되게 해주시겠지. 천만이에요. 그런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 망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는 매우 간단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심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나라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른 것들을 더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이지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심판주라고 선포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은 종종 우리 목사님 하고 싶은 얘기 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제가 심판을 선포하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심판을 선포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현대의 모든 교회는 무슨 기생오래비처럼 다 성도들이 원하는 것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들 분위기 맞춰주고 기분 맞춰주고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다 잘되게 해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건 어떤 기준을 갖고 있건 뭘 바라보고 있건 결국은 주님께서 당신을 잘되게 해주실 겁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하죠. 심판을 선포하는 목사를 저는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심판을 선포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딴 데로 가지? 집까지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 기분 나쁘게. 다 기분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욕심, 불평, 원망, 어리석음 이런 게 가득하면서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걸 갖고 있으면서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주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현실은 상황은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복을 받거나 평안하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온전할 수는 없잖아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마음을 안 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하셨지만 순교할 때까지도 두려워하셨습니다. 내가 혹시 믿음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해도 때때로 우리 안에 세상적인 모습과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잘못된 것들 주님 뜻에 맞춰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니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경건하지 못한 또 경거망동하는 주님을 함부로 쉽게 생각하는 내 종부리듯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얼마나 준엄하고 두려운 분이신지 잘 깨닫고 그 앞에서 무겁게 행동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은 성전은 심판하셨지만 교회들이 허물이 있어도 아직까지도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십니다. 우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허물이 있어도 이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 앞에 얼른 회개하고 조금씩 더 주님께 합당한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귀한 구원과 은혜를 받았던 구약의 많은 사람들도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세상을 바라보고 악한 기준을 따라 살고 그러다 주님께 형벌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모세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께서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또 주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찾으시는 것이 없을 때에, 우리에게 열매가 없을 때에 주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깨닫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여 악한 생각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무언가를 행하려 할 때에 이대로 그대로 지내도 주님께서 결국에는 다 우리 편을 들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는 것이 아니라 속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합당한 생각을 품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겠다는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고 담대함도 주셔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행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